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곧이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요, 규범이요, 그 필수적인 내용들을 전부 반대하시고 그 폐기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대하는 군중들,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면 충돌이 빚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이것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환대를 수용하심으로써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은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라는 질문으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질문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재치 있는 받아침, 옛날에 어떤 마을에 돈 많은 영감님이 있으셨는데 이제 심심하셔서 이런 상을 걸고 사람들 앞에 내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묻는 질문 세 가지에 답을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늘 답을 할 만한데 세 번째 질문은 답을 할 수 없는 걸 꼭 내서 꼭 지게 만든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 세 번째는 앉아계시다가 반쯤 일어나셔서 내가 일어서겠느냐 앉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김선달이 그랬대나 뭐 정수동이 그랬대나 하여튼 우리나라 옛날 어른 중에 그 가장 재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찾아가서 내가 일어서겠느냐 앉겠느냐 그러자 방 밖으로 나가서 발을 하나 그 문지방 밖으로 꺼내놓고 내가 나가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쳤다 그래요.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일종의 우문현답이랄까 일종의 궤변이랄까 하는 그런 이런 말장난에 속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 서냐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야말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문제에 답을 못합니다. 저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답을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그 사역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뭐였냐 하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중을 하고 너희가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과 일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적대시했고 또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은 자기네들이 회개할 대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요한이나 또 그 안내를 받아 오시는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가 공통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필요한 것은 이 정치적 또는 현실적 악한 세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보상을 받는 일만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이해의 관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요한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래서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저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사실은 친절히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쉽죠. 어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 보고 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하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대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는 얼핏 보면 이 비유가 말만 하고 안 간 아들과 말은 반대로 했지만 실제로는 간 이 두 아들을 비유함으로써 말보다 실천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 것은 그 초점이 전혀 첫째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나 갈 수 없었던 처지를 얘기합니다. 왜 갈 수 없었느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경험입니다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고 필요한 일인 줄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이 모자랄 때가 있고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하는 누구나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당신만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 진심이 언제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까? 변하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여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그거예요.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으나 가지 못하는 처지.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의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지킬 마음이 있으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속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율법을 가지고는 저들의 속을 바꿔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얻어내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문제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인용하려고 하는 것,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되어서 언제나 실천의 유무 쪽으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열매는 실천의 유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의 나무인 필연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만 포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나무 보고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래? 나쁜 열매를 맺을래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아름다운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너 왜 안 맺었느냐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으나 가시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앞선 설교에서 물어봤더니 가시나무에는 가시고기가 열린답니다. 가시나무에는 포도가 생기지 않죠. 엉겅퀴에 무화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 풀에는 뭐가 생깁니까? 이름대로 하면 강아지가 열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러니까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했으나 갈 수 없었던 것은 갈 실력이 없는 겁니다. 갈 존재가 안 돼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3장의 요한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의 얘기 속에도 이게 나옵니다.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지적은 뭐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은 강아지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열매 얘기에서 하는 바와 같이 독사의 자식은 뱀 새끼는 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돼. 너희는 뱀 새끼니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마태복음 7장 얘기가 여기 이미 나와 있었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겠다. 너희가 선행을 해라. 너희 왜 악행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보고 회개하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실까요? 이 아비 논쟁이 요한복음 8장에 아주 더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뭔가 보세요.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배척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진리를 듣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탓이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니라. 이겁니다. 이 싸움이 지금 오늘 이 두 아들 비유의 핵심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성전으로도 아니요, 제사로도 아니요, 율법으로도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의 초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체 풍조가 뭐냐? 그러면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로 열매는 성경적인 것을 기대하는 이런 이상한 모순된 논리의 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를 앞세우되 소원하는 바가 세상의 것인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문제는 외면해버리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종교적인 용어로 약속하는 이런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비극입니다. 포도를 열매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며 그 나무가 되지 않으며 소원하는 열매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다운 신자가 되는 문제보다 보상을 받아내는 신앙행위만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금식을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핑계대어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방법으로서 동원되고 있지 참다운 신앙으로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치 솜사탕 같다 이겁니다. 솜사탕은 어떻길래요? 그 이빠이 훅가시는 제가 영어 외에도 또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훅가시만 이빠이 넣어갖고 와르바시를 꽂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와르바시가 이 솜사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무의 줄기로부터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 생명 없는 것들의 조합이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의 거치장에 불과합니다. 이게 솜사탕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꾸로 이렇게도 물어야 됩니다. 그 역으로 말이죠. 참다운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이 가지는 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사다가 꽂는 것이 아닙니다. 주서다가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된 나무에 마땅한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참다운 구원을 얻었다면 그럼 우리는 이 전자의 문제에 관한 거는 일단 넘어갔다고 보자면 후자의 문제는 대부분 저촉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극복을 하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더러움과 무지함과 흑암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와 가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건 참다운 인간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가지는 특권들입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그런 갈증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인간답게 못 사는가? 이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 허락한 인간의 인간된 고급한 경지에 관한 자부심과 책임과 그것을 기준한 자기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없고 순 속물적이고 물질적인 소원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세상적으로 높으냐 하는 가장 유치한 경쟁 외에는 거의 금수의 수준에 불과한 자존심 경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거룩한 경지의 것들이 없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 속상해 하십니까? 이 문제로 여러분 자녀를 질책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활하지 않다고는 여러분이 뭐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그 애가 어린데 유치원에 가면 맞고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부부가 합심하여 야! 장돌로 찍어! 병으로 패!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이따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뭐 이동영 목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맞는 게 잘하는 거예요. 때리는 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 국민학교 때 별명이 울보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해졌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와 있고 얻었고 약속받고 있고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경지에서의 우리의 것들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게 다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물질 외에는 없어요. 애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물질로 환산하는 것으로 꼭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애가 좋은 학교를 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로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로 남을 공격하죠.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자식들이 뭐 말을 안 듣고 무슨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문제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생각할 이유가 되는 동기가 되는 하나님의 간섭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세상적인 어떤 형편들이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손해를 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은 무슨 장렬한 그런 비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별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문제. 여러분은 이 큰아들 같은 겁니다. 지금 모든 신앙의 고백과 성경의 내용들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방불합니다. 이 지금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약 성도들은 믿고 들어갔으나 자신이 얻은 바 은혜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포도원 안에서 계속 망원경 들고 울타리에 전부 서서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자된 고백이 갖는 기대와 지금 소유한 것들에 대한 확인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갖다 대는 그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 지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에다가 우리가 아첨을 떨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강 살아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 것입니다만은 세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세상을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으며 기준으로 삼으며 모든 약속과 소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맞는 인생으로 인도할 것이며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열매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신자된 삶을 사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아첨 떠는 바보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바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된 우리의 신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게 되어야 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진심을 바쳐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충성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